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8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오늘 말씀 제목은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의 언약입니다. 갈라디아서 이제 3장에서 바울이 이제 말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변증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신리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을 어떻게 받은 것이냐. 그것을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3장 2절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물어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질문은 뭐냐면 너희들이 당신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받은 성령은 예수를 믿기 전에 구원을 받기 전에 있는 성령의 사역, 그러니까 성령의 사전 비밀 사역이 있잖아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해요. 예수를 이제 완전히 믿기 전에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예수를 믿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까지 사역이 비밀 사역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믿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면 성령을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성령의 활동을 내가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러한 성령의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도 성령을 받고 또 체험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데 그 뭐냐면 너희들 가운데서 능력으로 성령이 역사하고 있지 않느냐. 그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받았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현재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믿음으로냐. 그렇다면 이제 성령 체험을 갖게 된 것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지 않느냐.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갔을 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율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 이방인들이에요. 뭐 유대인들이 받은 율법이 뭐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율법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설교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복음을 믿고서 이제 성령을 내주하는 성령을 받았고 또 성령이 활동하시는 것을 역사하시는 것을 그들의 삶 속에서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도전한 것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로서 우리가 성령의 체험을 하는데 그 성령 체험을 하는 것하고 율법 지키는 것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신뢰를 하나 들어서 믿음이 어떻게 오는 것이냐,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이냐, 성령이냐, 아니면 믿음이냐, 아니면 율법이냐, 이제 그것을 다시 이야기하는데 이제 물론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제 교인이 된 다음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뭐 아브라함이 누군지 몰랐겠죠. 그렇지만 이제 교인이 된 다음에는 교회에서 이제 구약에 대한 가르침도 있고 하니까 또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또 얘기하고 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누군지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보자 이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지금 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주셨다 그랬죠. 3장 6절에서. 그런데 이제 이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의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구원이 아니고 사실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구원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 우리와 같은 비유태인계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과 동일한 원리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갈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방인들이 복을 받는 통로가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의 원리가 아브라함의 이때면 영적인 후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전달돼서 복음으로 전파돼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님이 3장 8절에서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다 이거죠. 뭐 아브라함이 개인적인 재산이 있고 뭐 뭐가 많아서 그걸 나눠주는 복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그 영원한 구원의 복의 원리가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이 율법으로 이렇게 되도록 하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권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애초에 계획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본 항목의 끝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3장 1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권을 받았고 또 약속된 성령도 체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작정하셨던 칭의 구원과 성령의 체험이 그들에게도 실제로 일어났으니까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 말이에요. 바울의 논리적인 도전이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되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체험하고 있으면서 그러면 다 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 성령의 약속이 최고의 약속인데 그럼 됐지 않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니 와서 내주 하시는데 근데 무슨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냐. 잠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바울이 이 정도로 칭의 구원의 충족성과 율법의 무관성을 설명했으면은 그것으로서 충분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3장에서 칭의 구원과 율법의 관계를 더 말하지 않아도 2장에서 말한 칭의 구원에 대한 원리만으로도 충분해요. 2장 16절 한 줄만 봐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뭐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진술을 했으면은 그거 뭐 다시 3장에서 막 아브라함 얘기까지 길게 끌고 나갈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마 요즘 설교자들이 이런 식으로 길게 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설교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안 되겠죠? 설교가 너무 길고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는 지루하다고 할 겁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전체를 강의하기 때문에 갈라디아 본문을 따라서 짚어가니까 반복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왜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성경책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호에 따라서 이것이 그걸 고려해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라는 책을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고 쭉 나오잖아요. 그걸 우리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의 논리나 성경의 가르침이나 성경의 그 프레임을 따라서 우리가 잘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울 수 있죠. 구태역 바울의 이 반복된 메시지를 변호를 한다면은 바울은 이제 이런 배경이 있는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에, 그러니까 율법을 구원의 요소로서, 중요한 요소로서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시도하는 유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 그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근데 그 다 좋은데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지 언약 백성의 이게 표인데 그걸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바울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소급해서 거론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 그러면 근본적으로 할례 뭐 이런 것뿐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할례 안 받으면은 뭐 구원까지 없다 구원을 못 받는다까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악의 영향이라는 거 그런 거 처음에는 맘만 보게 하고 아 그 정도에 뭐 무슨 문제 있겠어요? 괜찮아요. 뭐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교회도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끌어들이죠. 그러다가 점점점 그쪽으로 아주 나가버리죠. 본론이 아주 그게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런 식이죠.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이 처음에는 뭐 조그마한 문제를 갖고 들어왔지만 점차적으로 구원과 직결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충족성을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할례든 안식일이든 뭐 십일조든 간에 뭐든지 간에 율법 전체를 가지고 얘기해보자. 그 율법이 언제 생겼느냐? 아브라함 시대 이후 한 430년이 지난 후에 율법이 생겼어요. 그럼 나중에 생긴 그것이 뭐 앞에 것이 잘못되어가지고 그것을 폐기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쯤에서 우리가 좀 조심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앞에 왔든 뒤에 왔든 간에 중요한 것은 목적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의도한 것이 뭐냐.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왜 폐기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제가 나눠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목적이 달라요. 기능이 다릅니다. 바울이 두 개의 언약을 지금 대조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 언약하고 신의산 언약 혹은 모세 언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3장 15절에서 18절 오늘의 본문인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신의산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이 의롭게 됐다. 다시 말해서 신의산 율법과 아무 상관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상 아브라함 당시에는 이 성문화된 율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이 수여된 때는 아브라함 때로부터 여러 백년이 지난 후였어요. 아브라함의 바울의 포인트는 뭐냐면 4세기가 지난 후에 추가가 된 또 하나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철회하거나 무효를 하지 못한다. 그 이유가 뭐냐? 신에서는 언약이 나중에 생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중에 생기면 더 새롭잖아요. 그래서 더 신식이고 또 업그레이드 되고 업데이트 된 거겠죠. 근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앞에 됐든 뒤에 됐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언약과 신에서는 언약이 상이한 기능과 서로 다른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것이 앞에 것을 누리지 못한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 언약은 이런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셨어요. 그에게 구원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오셨냐면 약속을 가지고 오셨어요. 약속 플러스 율법을 갖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약속만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만 믿고 의롭게 됐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은 거예요. 율법을 믿은 게 아닙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무엇으로 의롭게 됐어요?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칭의군을 받았어요.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군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구원 원칙입니다. 신의 산 언약은 어떤 것이냐면은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받았냐면 시내산에서 받았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시내산이 어디 있는 거예요? 시내산은 이제 광야에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광야가 어디 있습니까? 애굽 땅에 있어요? 아니죠.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는 가운데 시내산에 이르러서 거기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속박의 땅에서 바로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구출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후에 이 사람들이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전달받았어요. 그래서 율법은 구원과 관계된 것이 아니고 국가 단위의 언약 백성의 삶과 관련된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앞으로 오실 전 세상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에 대한 하나의 길잡이로서 율법을 받은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아브라함 언약은 온 인류의 구원의 원리를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한 특정 국가, 유태인이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한 특정 국가의 국법이 아브라함 언약을 폐기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은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랬죠.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영혼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율법을 영혼법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이것은 신령하다. 이것은 거룩하다. 흠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적용돼야 하는 영혼법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영혼, 하나님이 주신 법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좋은 법이고 필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잠정법이에요. 영원히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영원법이기 때문에 이 신정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모든 것을 율법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든지. 그 영향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도 종교개혁한 이후로 상당히 율법주의로 흘러서 오늘날 많은 부분에서 율법이 교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은혜 뭐 구원 민다 하지만 한 일들을 보면 조직이라든지 체계라든지 무슨 시스템이라든지 모든 행사라든지 교회 운영이라든지 보면 아주 율법적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헌금 문제 뭐 목회자들 정하는 문제 뭐 이런저런 모든 문제에서 신자들 평가하는 문제 굉장히 율법적이잖아요. 새벽기도 잘 안 나오면은 뭐 교회에서 벼슬 못 하잖아요. 헌금 뭐 조금 하고 그러면은 또 인정 못 받잖아요. 또 본인 데서 열심히 안 내면은 그것도 점수가 나쁘죠. 그게 다 뭡니까? 외형적인 것이죠. 율법적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 주 예수를 믿고 받는 구원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은 더 온전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거예요. 더 온전한 구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할례 지켜야 된다. 뭐 안식을 지켜야 된다. 뭐 음식하려 먹어야 된다. 별의별 그런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고서 그게 영양제라는 거죠. 영양제 먹으면 더 건강이 증진되는 것이다. 그렇게 선전하듯이 율법을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중에 나온 그 율법에서 대치가 되기라도 한 듯이 율법을 구원의 선두에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건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이 믿음에 의한 칭의 약속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 영토, 뭐 자손, 그 다음에 뭐 이름이 크게 되는 거, 복의 통로가 되고 저주와 축복의 시금석이 된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축복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의 신호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믿음을 바탕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탕이 틀리고 목적이 틀리고 그 시스템이 다 달라요. 그래서 바울이 11절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했는데 구약이죠. 거기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말 했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굉장한 통찰로 이제 여러 백년 전에 얘기했는데 그래서 하박국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당시에 그 바벨론에 잡혀가고 거기에 나라가 다 포로가 되고 이거 가망이 없잖아요 국가가.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이게 참 살아남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막 그냥 질문하고 괴로워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하박국이 깨달은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를 하고 기다리는 것이었다고요. 그런데 율법에서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뭐 기다리는 거 없어요. 그냥 하라는 거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은. 그래서 율법은 12절에서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중요한 지적이죠. 믿음과 율법은 공존을 하면서 동일한 기능과 목적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영양제로 건강을 뭐 지킬 수 있다면은 음식을 뭐 이렇게 쉽도록 디자인된 이 이가 왜 필요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를 주셨단 말씀이에요. 그 왜 먹으라고 그러거든요? 영양제로 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비타민, 그건 삼켜버리면 되잖아요. 씹어서 살게끔 되어 있는 거죠, 음식을.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라는 영양제로 살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와 주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서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후반부에 나오면 성령생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교인들이 자꾸만 율법적으로 살라고 그래요. 그 왜 그러냐면 율법은 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제한하잖아요. 예?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벌금 250불이다 하고 탁 매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꼼짝 못하는 그러니까 그걸 복종하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컨트롤을 하기가 좋아요. 법으로 다스리면 아주 다스리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독재자가 아주 나쁜 법을 만들어 놓고서 만드니 그냥 뭐 하잖아요. 뭐 반공이다 뭐다 해서 그냥 올가미 씌우는 그냥 걸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통제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결론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것이지 율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의 영역에 있고 율법은 행함의 영역에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믿음으로 받아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실제 삶에서 그것이 철두철미하게 내 뇌리에 박혀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유혹에 빠져요. 항상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그리고 율법 때문에 마음에 불필요한 가책을 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에 자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으로부터, 정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탄의 그런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는데 그 목적이 아주 무식해진다 이거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의 사역이 무식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찬양하고 그것을 우리가 찬송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은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알고 그렇게 하신 것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돌아서야 돼요. 율법으로부터 돌아서야 한다니까요.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것은 자손에 대한 믿음을 전제하기 때문에 믿음이 요구되지 않는 율법이 뒤집을 수가 없어요. 이게 두 번째예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 씨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 굉장히 자손이라고도 번역되고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씨라는 말은 그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처음 사용된 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칠 것이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사탄에게, 좀 뱀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굉장히 집합적인 의미가 있으면서도 단수로 사용되죠.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죠. 씨, 뭐 자손 그럴 때는 그죠? 단수도 되고 복수도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씨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 중에 맨 첫 번째 이삭이 있죠. 이삭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그 후손들 다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다음에 예수님,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 크리스천들, 이게 다 아브라함의 씨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는 궁극적으로 집단이 아닌 대체, 그 개인에게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그 개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약속하신 자손이 마침내 세상에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에게 귀착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참 자손은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은 믿음으로만 받아요. 아브라함은 자손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서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아주 아주 오래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식 봤잖아요. 이삭도 보고 다 봤습니다. 그런데도 기다렸어요. 뭘 기다렸어요? 진짜 씨를 기다린 거죠. 온 만 백성이 복을 받을 그 씨를 기다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이미 아시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은 너희들이 뭐 아브라함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사실 나를 기다리고 살았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하나님을 신뢰한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원칙은 불변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간단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저것 따질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데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는 것이죠. 사실은 너무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주로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유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 2장 심지어 아주 못을 박았어요. 세 번째는 이건 겁니다. 모세 율법이 아브라함 언약을 폐기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맹세 때문에 그래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언약은 원칙상 깰 수 없습니다. 바울이 근데 염두에 든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은 왜 변경하거나 폐기될 수 없는가?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언약이 무엇이죠? 언약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맹세가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약속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거 아주 중요한 신학적 개념인데 맹세가 들어간 약속이기 때문에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만일 맹세가 들어가지 않은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건 바뀔 수 있겠어요? 바뀔 수 없겠어요? 맹세가 들어가기 전에는 약속은 변경될 수도 있고 폐기될 수도 있어요. 약속의 단계에서는 약속을 이제 하잖아요. 약속하는 단계에서는 거기 들어있는 그 복의 약속들 그거는 다 조건부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아 그대로 믿으면 받는다 이거 아닙니다. 아브라함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준 하나님의 그 복의 약속들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2장에 나오잖아요. 맨 앞에 그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확정된 것이 아니에요. 오파 상태에 있었어요. 오퍼가 컨펌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면 언제 확정이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주신다고 맹세한 시점이 있었어요. 그때 확정된 것입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친 때였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자기 둘도 없는 그 독자를 갖다가 바쳤다. 그래서 칼을 들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고 옆에 수양이 있어서 수양을 대신 번제로 드렸다. 아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그래서 그런 것은 아브라함 참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뭐 그런 점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려는 것은 뭐냐면 그 사건과 맞물려서 나오는 후속 사건이 뭐냐 그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을 맹세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 붙잡고 맹세 못해.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스스로의 존재를 놓고서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창세기 22장 16절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친 그 사건을 문맥으로 삼고서 하나님 주신 것인데 여기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 보면 그 전에 아브라함께 다 약속했던 내용들이에요. 씨가 번성한다. 하늘이 별같이 많아진다.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그때 그 약속을 한 것은 오파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까지 맹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고 폐기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신실하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일단 맹세하시면 어떻게 되냐. 아무도 그것을 변경시키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일이 그냥 아 오신다 오신다 뭐 이사야 선지자가 뭐 여러 백년 전에 약속했고 뭐 그랬으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렇게 믿었고 또 그렇게 해서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세상에 오시는 것이 확정된 것은 바로 이때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때였어요. 그 하나님의 맹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씨로서 마리의 몸에서 태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때 확정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맹세는. 그래서 맹세라는 것을 특별히 다루고 있거든요.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안 하시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단 맹세하시면 그 역사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대로 확정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완전히 확정이 됐기 때문에 맹세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후 여러 천년 후에 실제로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맹세가 지닌 뜻이 잘 묘사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오심이 확정된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게 되는 칭의군이 보장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약속들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꾸준한 믿음을 보이는 자들에게 보장된 요배예요. 이거는 편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맹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으면 이제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율법의 설 자리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은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대원칙을 처음부터 정하셨고 그 다음에 맹세로서 확정하셨어요. 그러므로 율법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폐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 비춰서 나의 어떤 선행에 비춰서 나의 구원 여부를 판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언제나 실패합니다. 내가 끝없이 선행을 해야 되고 끝없이 내가 뭐 하나님의 말씀 지키냐 안 지키냐 그런 거 가지고 전전긍긍해야 됩니다. 날마다 자신의 속을 점검하면서 율법을 잘 지켜야 하겠다 암만 다짐해봐야 소용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뭐 구원받을 사람 없으니까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반성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회개도 하고 뭐 새로운 각오도 해야겠죠. 그렇지만은 예수를 나의 대속죄로 믿었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롭게 된다는 건 하나님이 맹세로서 약속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으셨다면은 하나님의 맹세를 깰 수 없기 때문에 그 구원이 영원한 것입니다. 칭의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존재 전체를 걸고서 맹세로서 보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뭐 부족하고 실수도 하고 뭐 여러 면에서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레위 계통의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셨으니 주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대제사장들은 옛날 다 맹세로서 제사장 계열이 되지 않았어요. 아론의 그 계열들은 그렇다면 그것을 제사장이 매번 바뀔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은 다 죽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어요. 맹세하시고 너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가 백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고 하셨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근데 그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맹세로서 직분을 주신 대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약하고 내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기로 지금을 그 지금을 가지시고 절적으로 충성하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 하나님의 맹세로서 직분을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힘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바라보면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맹세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같은 영적 자손이 되시기를 빕니다.